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이 내년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G20 정상회의 뒤 귀국길에 대통령 전용기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회담 장소로 세 군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세 군데가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과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일정 시점에 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아주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주겠다고 말했다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뉴질랜드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답방할 경우 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해 아주 우호적이고 좋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만큼 김 위원장과 함께 남은 합의를 마저 다 이행하기를 바라며 또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주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삭감 철폐하기로 합의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이 현재 40%인 미국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줄이고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관세에 대한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중국 측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1월 1일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25%로 인상하지 않고 10%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두 나라 사이의 무역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아직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매우 상당한 양의 미국 농산물과 에너지, 산업과 기타 제품을 구입하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시험은 자국 방어와 억지력을 위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이란 군 당국이 주장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어제 이란의 미사일 실험과 개발은 이란 핵협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위해 어떤 나라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란은 미사일 실험과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란이 핵탄두를 실어낼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최근 시험 발사해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를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이란의 미사일은 전적으로 방어를 위한 것으로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실험을 금지하는 어떤 유엔 결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구 온난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제24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어제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1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2015년 체결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파리 협정은 각국이 2100년까지 지구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묶는 것은 물론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일부 국가들도 이행에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내면서 협상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지난달 30일 타계한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관이 장례식이 치러질 수도 워싱턴으로 오늘 운구될 예정입니다. AP통신 등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시 전 대통령의 유해를 워싱턴으로 옮기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을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해가 도착하면 미 의회 의사당 중앙홀에 안치돼 추도식이 열리는 5일 오전까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문을 받습니다. 국장이 끝난 뒤 부시 전 대통령의 유해는 텍사스주 컬리지 스테이션에 있는 A&M 대학의 대통령 도서관으로 옮겨져 지난 4월 타계한 부인 바버라 부시의 유해 옆에 안장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어제부터 유대교의 겨울 명절인 한우카가 시작됐습니다. 한우카는 고대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 회복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10일까지 8일간 이어지는 한우카 기간 동안 유대인은 집집마다 메노라라고 부르는 아홉 갈래로 나뉜 촛대의 불을 매일 하나씩 밝히기 때문에 빛의 축제로 불리기도 하지요. 한우카는 기독교의 크리스마스처럼 화려하거나 큰 행사를 벌이진 않지만 가족끼리 예배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등 소박하게 진행됩니다. 미국에도 유대인 인구가 무척 많기 때문에 요즘은 미국의 주요 명절의 하나로 여겨지면서 유대인이 많은 지역의 학교는 다른 명절처럼 휴교를 하기도 하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어제 한우카를 맞아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 형제와 자매들에게 가장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며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지난 10월 펜실베이니아주 유대교 회당에서 있었던 총기 난사 사건을 거론하면서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이 이번 명절 기간 동안 평안과 위로를 얻길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11도로 포근한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으나 동해안은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에선 0.5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2도에서 7도, 신의주는 영하 2도에서 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5도에서 10도, 함흥은 4도에서 9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도에서 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유대교의 큰 명절 한우카를 맞아서 유대인의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유대인의 처절했던 유랑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존 바에즈의 도나 도나 들어보시죠. There's a calf with a mournful eye. High above him there's a swallow winging swiftly through the sky. How the winds are laughing. They laugh with all their might. Laugh and laugh the whole day through and half the summer's night. Dona, dona, dona.
To fly with, like the swallow, so proud and free. How the winds are laughing, they laugh with all their might. Laugh and laugh the whole day through, and half the summer's night. D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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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a. Thank you. are easily bound and slaughtered, never knowing the reason why. But whoever treasures freedom, like the swallow has learned to fly. How the winds are laughing, they laugh with all their might. Laugh and laugh the whole day through, and half the summer's night. D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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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a.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이 현재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고 있는 40%의 관세 조치를 삭감 철폐하기로 합의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 3주째 폭력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경고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삭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밤 늦게 자신의 트위터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중국이 현행 40%인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줄이고 또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럼 관세 삭감 폭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를 줄이고 없앨 거라고만 적었을 뿐 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현행 40%의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할지 전면 철폐할지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중국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15% 관세를 매겨왔는데요. 하지만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지난 7월에 25%의 추가 관세를 매겨서 40%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중에 따로 양자회담을 가졌는데요. 당시 자동차 관세에 관한 이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번 G20 정상회의는 미국과 중국, 이 세계 두 경제 강국의 이 무역 갈등이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터라 두 정상 간 회담이 특히 또 관심이 쏠렸는데요.
네.
이 두 지도자가 일단 극으로 치닫는 형국은 피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미국은 2019년 1월 1일부로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었는데요. 이를 일단 보류하기로 한 겁니다.
네, 자 그럼 중국 측에선 그에 대한 대가로 어떤 걸 내놨습니까?
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직 합의되진 않았지만 매우 상당한 양의 미국산 제품을 구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네.
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문제, 비관세 장벽, 또 사이버 안보 등과 관련해서 이 구조적인 변화를 위한 협상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럼 양국이 앞으로 90일 동안 협상을 해서 원하는 합의를 도출해내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내년 3월 1일까지 양국이 협상을 해야 하는데요. 미국 정부는 만일 90일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당초 계획했던 대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중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중국 외교부도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관세 철폐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백악관의 발표를 확인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회담 후에 각자 경제팀에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일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는 소식에 국제 주식시장이 즉각 반응을 보였다고요.
네, 양국이 전면전은 피하고 앞으로 3개월간 협상을 통해 합의를 마련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들려오자 반색했는데요. 홍콩 지수와 상하이 지수 모두 3일 2.5% 이상 오른 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등 유럽의 주요 시장도 오전에 거래에서 2% 이상 뛰었습니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지금 프랑스 전국이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요?
네, 프랑스에서 지금 3주째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점점 폭력으로 격화되는 양상인데요. 주요 외신들은 이 파리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의 시위 현장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위대가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에 반대하는 겁니까?
네, 지금 프랑스 정부는 이 친환경 경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난 1년 동안 경유는 23% 그리고 휘발유는 15% 인상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이를 더 인상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반발하면서 시작된 시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반발로 확대되고 있고요. 시위도 점차 격화되면서 방화와 약탈 등의 폭력 시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1일 하루 동안에 3만 6천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프랑스 현지에서는 이들 시위대를 부르는 명칭이 또 따로 있다고요.
네, 노란 조끼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처음에 시위한 사람들이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있는 이 노란색의 형광 조끼를 입고 나오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네,
네, 이들 시위는 주말에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일부 시위대는 이 도끼, 금속 파이프 같은 것을 들고 나와서 이 파리의 최대 번화가인 샹젤리제 거리의 이 상점 유리창들을 깨고 또 차량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이 최루탄 그리고 물대포로 진압에 나섰는데요. 경찰 당국은 이 시위로 100명 이상이 다쳤고 40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프랑스의 주요 문화재도 훼손됐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시위대는 이 파리의 상징이죠. 개선문의 외벽에 페인트 스프레이로 노란 조끼는 승리할 것이다, 마크롱 퇴진 이런 낙서를 해놨습니다.
네. 예,
프랑스 당국은 급히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외벽 낙서 제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프랑스 정부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에두아르드 필리프 프랑스 총리가 지금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지시로 시위대 대표단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폭력 자제를 촉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초토화된 파리 시내를 돌아보고 총리와 내무장관과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네, 자, 마크롱 대통령이 그렇다면 이번 시위에 발단이 됐던 유류세 인상 방침을 철회할까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일 내년 1월부터 유류세 추가 인상을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벤자민 크리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현재 노선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재확인했는데요. 한편 프랑스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네, 마크롱 대통령은 보안군 공격과 상점 약탈, 건물 방화, 보행자나 언론인 위협, 또 개선문 훼손 등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 건수가 급증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2017년 전 세계 홍역 발생 건수가 2016년보다 30% 이상 급증해서 17만 3천 건에 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공동 조사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이 같은 수치는 이 공식 보고된 것으로서 지난해 실제로 발생한 건수는 약 670만 건에 달할 걸로 추산된다고 WHO는 지적했습니다.
네, 자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지난해 홍역과 관련해서 약 11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부분은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이 홍역은 실명이나 폐렴, 뇌질환 등의 합병증을 일으키는 이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긴 한데요. 하지만 예방접종만 잘하면 사망까지 이르는 질병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홍역 환자들이 늘고 있는 겁니까?
네,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 같은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정치적, 사회적인 혼란으로 국가의 보건체계가 무너져서 홍역 예방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홍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안일한 정부 당국의 태도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네, 자 홍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이 홍역을 예방하는 백신이 자폐증의 원인이라는 소문인데요. 주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사회 연결망 SNS를 통해서 퍼지고 있는 주장입니다.
네.
네, WHO의 마틴 프리드 박사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유럽에서 이 부모들이 백신 예방 접종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하면서 홍역 백신은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실제로 유럽 국가들에서 이 홍역 발생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네, WHO는 지난 8월에 올 상반기 유럽에서 홍역 환자가 4만 1,000명에 달하면서 기록적인 증가를 나타냈다고 우려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그리스 등 최근 몇 년 새 홍역 발생 건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고요. 영국의 경우는 지난해 WHO가 이 홍역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라고 선포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많진 않지만 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함에 따라서 전염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네, 유럽을 비롯해서 미주 대륙과 지중해 동부 지역 등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고르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태평양 지역만 유일하게 감소하는 경향입니다. 보고서는 2000년 이후에 두 번의 홍역 예방 접종으로 약 2,10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선진국들은 특히 홍역이 다시 무섭게 유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 11월 30일 서거한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유해가 3일 연방의사당에 안치됩니다.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오는 5일 국장으로 치러집니다.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이 4일 하원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증언합니다. 연방 의원들이 청소년 불법 이민자 수용소의 환경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41대 대통령을 지냈던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향년 94세로 서거했는데요. 부시 전 대통령의 유해가 3일 워싱턴 DC로 운구되죠.
네, 부시 전 대통령의 유해가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로 텍사스에서 운구돼서 3일 오후에 연방의사당 안에 안치됩니다. 일반인들도 이날 저녁 7시 30분부터 이 연방의사당에 오면은 부시 전 대통령의 유해에 참배할 수 있습니다.
네, 장례식은 언제 치러집니까?
네, 오는 5일 오전 11시 워싱턴에 있는 국립대성당에서 국장으로 거행됩니다. 부시 전 대통령 유해는 장례식이 끝나고 다시 텍사스로 돌아가고요. 다음 날인 6일 부시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에 있는 묘역에 지난 4월에 별세한 부인 바버라 여사 옆에 안장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고요. 고인을 추모하는 뜻에서 연방정부와 뉴욕 증권시장이 이날 하루 문을 닫습니다.
네, 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부시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가 쏟아지고 있는데 고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오랜 기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에 헌신한 인물입니다. 1924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났고요. 18살이 되던 해인 1942년 해군에 들어가서 해군 조종사로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전쟁 기간 중에 부시 전 대통령은 평생을 같이 하는 이 바버라 여사와 결혼했고요. 명문인 예일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텍사스주로 이주해서 석유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부시 전 대통령이 이 텍사스 석유업계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된 걸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1952년에 직접 자기 석유회사를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는 1962년 이 텍사스 해리스 카운티 공화당 의장으로 본격적으로 중앙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았는데요. 2년 뒤인 64년에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부시 전 대통령이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도 출마를 했었군요.
네, 근데 당선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66년에 연방 하원의원이 됐는데요. 이 4년 뒤인 1970년에 다시 상원의원 선거에 나갔는데 다시 고배를 마셨습니다.
자, 하지만 부시 전 대통령은 다른 공직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던 걸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닉슨 대통령 시절엔 이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지냈고요. 포드 대통령 때는 이 중국 주재 미국 이익대표부 대표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76년에는 중앙정보국 CIA 국장 자리에도 올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부시 전 대통령은 1980년으로 접어들면서 백악관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980년에 이 로널드 레이건 이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짝을 맞춰서 이 대선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1981년부터 1989년 초까지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네. 부시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게 1988년이었죠.
그렇습니다. 1988년에 치러진 대선에서 이겨서 41대 미국 대통령이 된 겁니다.
예. 자, 부시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을 때 참 많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독일 분단의 상징이었던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등 이 동서 냉전에 이 본격적으로 균열이 났고요. 또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 바로 이 구소련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시 전 대통령은 이 세계 초강대국 미국 대통령으로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 냉전이 끝나는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습을 했습니다.
자, 부시 전 대통령 재직 기간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걸프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이 지난 1990년에 이 석유 부국인 쿠웨이트를 무력으로 점령했습니다. 여기에 부시 전 대통령이 다국적군을 조직해서 1991년에 쿠웨이트 탈환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 전쟁을 바로 걸프전이라고 합니다.
네, 걸프전은 이 다국적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다국적군이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몰아내고 이라크 남부 영토에 진격하는 등 일방적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서 이 부시 전 대통령이 크게 칭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걸프전 승리로 부시 전 대통령이 큰 인기를 누리긴 했지만 이 정치적으로는 좀 불운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이 이 전쟁이 끝나고 다음 해인 이 92년에 이 재선에 도전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이 아칸소 주지사였던 신예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예, 이 전쟁에 승리한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였다죠.
그렇습니다. 이 페인이 바로 이 그 시점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던 이 미국의 국내 경제였습니다.
예.
당시에 이 민주당 클린턴 후보가 이 미국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을 해가지고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맡고 이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예. 자, 부시 전 대통령은 단임에 그쳤지만 부시 집안의 정치적인 운이 단건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이 텍사스 주지사를 하던 이 장남인 조지 W. 부시가 2000년에 치러진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나와서 당선됐습니다. 이 아들 부시 대통령은 아버지와는 달리 재선에 성공해서 8년 동안 대통령직을 지냈습니다.
예. 자, 그럼 미국에서 이렇게 부자지간이 대통령을 지낸 게 부시 집안이 처음이었나요?
아닙니다. 이 존 애덤스 대통령하고 이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 부자가 있으니까요. 이 부시 대통령 부자가 바로 두 번째였습니다.
예. 자, 41대 부시 전 대통령은 퇴임한 뒤에도 서거할 때까지 뭐 당적을 초월해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부시 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었지만 이 당적에 매몰되지 않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는 이 자신의 재선을 막았던 이 클린턴 전 대통령과도 종종 같이 활동하기도 했었죠. 특히 지난 2005년에 부시와 클린턴 두 전직 대통령이 동남아 이 쓰나미 피해 복구를 위한 모금 활동에 함께 참여했기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부시 전 대통령 서거로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 누가 남아있습니까?
모두 4명이죠.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그리고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입니다. 이 41대 부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이 사람들은 모두 성명을 내고 고인을 칭송하고 추모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결국 연방 하원에서 증언하기로 했군요.
그렇습니다. 코미 전 국장이 이 문제를 두고 연방 하원 정보위원회 측과 힘겨루기를 했는데 결국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보위원회가 소환장을 보내서 비공개 증언을 요구했는데 결국 뭐 비공개 증언인가요?
뭐 그런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예. 증언을 마친 뒤에 코미 전 국장이 언론하고 이 증언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이 증언 녹취록을 24시간, 증언이 끝나고 24시간 안에 공개하겠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완전하게 비공개 증언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예.
이 코미 전 국장 측이 원래는 이 정보위원회 소환에 반발해서 소송까지 냈는데요. 이 증언 조건이 합의가 되자 이 소송을 취소했습니다.
네, 하원 정보위원회가 무슨 일로 증언을 요구한 겁니까?
네, 이 소식 한번 전해드렸었는데요.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증언을 하라는 겁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 이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클린턴 전 장관이 재직 시절에 업무를 볼 때 개인 이메일하고 개인 저장 장치를 사용해서 논란이 크게 됐었죠. 그래서 이 FBI가 이 문제를 조사했는데, 그런 까닭에 이 하원 정보위원회가 당시 FBI 책임자였던 코미 전 국장한테 증언을 요구한 겁니다.
네, 공화당 쪽에서는 이 FBI 조사에 불만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FBI가 조사를 진행한 뒤에 클린턴 전 장관의 이 개인 이메일 사용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기소하기는 않겠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민주당 쪽에서는 이 정보위원회 조사가 현재 뮬러 특검이 진행 중인 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반발해 왔었습니다.
네, 저 연방 하원 회기가 끝나가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원 정보위원회가 두 사람 직원을 좀 서두르는 모양새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회기도 회기인데 사실 내년부터 이 정보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 이 정보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측에서 증언을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들어보겠습니다. 몇몇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이 텍사스에 있는 청소년 불법 이민자 수용소의 환경을 개선하라고 촉구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제럴드 네들러 의원 등 몇몇 민주당 하원 의원이 최근 알렉스 아자르 연방 보건후생부 장관한테 서한을 보내서 텍사스주에 있는 토르니오 수용소 관련해서 이 최근에 제기된 문제들을 지체 없이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토르니오 수용소 어떤 시설입니까?
네, 나이가 13살에서 17살 사이의 이 청소년 불법 이민자들을 임시로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무관용 원칙으로 이 가족과 헤어지는 이 청소년 불법 이민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지난 6월에 연방정부가 임시로 만든 수용시설인데요. 이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한 비영리 조직이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토르니오 수용소에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네. 보건후생부 감찰실이 조사해서 이 최근 작성한 메모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인데요. 수용소 운영 조직이 직원들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또 정신상담 요원을 규정된 비율로 배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찰실 메모는 이런 문제를 지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수용소 측이 그럼 아예 직원들 신원 조회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난 9월에 현재 수용소 직원이 1,300명에 달하는데 이들에 대해 지문이 아니고 이름만으로 신원 조회를 했다는 겁니다.
네. 또 지적된 문제가 정신 상담 인원을 충분하게 배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애들이 집단으로 수용돼 있는 곳이라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정신 상담 요원을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방 규정이 12명당 1명씩 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했는데요. 근데 이제 감찰실 메모를 보면은 실제로는 지난 10월 3일 기준으로 아이들 55명당 1명만 배치돼 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지금 토르니오 수용소에는 그럼 아이들이 몇 명이나 수용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한 1,800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AP통신 보도를 보면 현재 2,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자, 토르니오 수용소가 임시시설이라고 했는데 그럼 언젠가는 문을 닫는 건가요?
원래는 올해 말까지만 운영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임시시설이다 보니까 다른 수용소들보다 시설이 많이 떨어진다는데요. AP통신 따르면 올 연말까지 이 수용소 문을 닫는 게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크리스티나 페리의 노래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난 앞으로 천 년도 더 사랑할 수 있다고 노래하는 A Thousand Years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장량입니다. 현대인들이 건강을 위해 많이 하는 운동이 달리기, 즉 조깅인데요. 요즘 조깅의 새로운 형태인 플로깅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북유럽 스웨덴에서 시작된 플로깅은 달리기를 뜻하는 조깅의 스웨덴어로 죽다라는 뜻의 플로카업의 합성으로 달리기를 하면서 거리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건강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운동, 플로깅을 워싱턴 DC 거리에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 달리면서 쓰레기 줍는 운동, 플로깅.
햇살이 비치고 산들바람이 부는 아침. 플로깅을 하기에 최상의 날씨입니다. 제프 호로위츠 씨는 친구 두 명과 함께 플로깅을 하고 있는데요. 조깅을 하면서 무작정 쓰레기를 줍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플로깅을 할 때도 나름 규칙이 있다고 하네요.
달리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 앞에서 몸을 굽혀 쓰레기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다간 다 같이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만약 세 명이 달린다면 일종의 자신의 구역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이 갓길 쪽을 맡으면 한 명은 하수구 쪽을 맡고 또 다른 한 명은 울타리 쪽을 맡는 식이죠. 이렇게 자신이 맡은 구역만 신경 쓰면 서로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뛸 수 있어요.
제프 호로위츠 씨는 체육관 개인 지도 강사입니다. 호로위츠 씨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주웠다는데요. 몇 년 전부터 이 운동이 플로깅이란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고 했습니다.
저는 도덕적인 차원에서 시작했어요. 조깅을 하면서 눈에 띄는 쓰레기가 있으면 지나치지 않고 꼭 주웠죠. 운동 전문가로서 하나의 실험처럼 생각하기도 했고요. 뛰는 걸 멈추지 않고도 쓰레기를 줍고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나 나름 실험을 해본 겁니다.
플로깅을 하기 위해선 준비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We usually start with doing some body weight squats, some calisthenics, some balance work.
플로깅을 하러 나서기 전에 먼저 체육관에서 스쿼트라고 하는 쪼그려 앉기 운동을 합니다. 이어서 유연성과 균형을 잡는 동작도 하죠. 이렇게 준비 운동을 한 후에 출발하는데요. 또 한 가지, 플로깅을 하러 갈 때 필요한 게 장갑입니다. 안전하게 운동을 해야 하니까요. 가끔 깨진 유리 조각 같은 것도 줍곤 하는데 좋은 취지로 시작했다고 해도 다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호로위치 씨와 함께 플로깅에 나선 데이나 앨런 씨는 스포츠 행사를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I wouldn't say I do it all the time. Sometimes we get groups together on a Saturday or Sunday.
전 플로깅을 매일 하진 않습니다. 보통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에 해요. 즐겁게 달리고 쓰레기도 줍고 마치고 나서 사람들과 이른 점심 식사를 함께합니다. 일종의 스포츠 이벤트로 즐기는 거예요.
플로깅은 또한 워싱턴 DC의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기회도 된다는데요. 워싱턴 DC 청정 도시국의 줄리 로슨 씨의 설명입니다.
When the street looks bad and it's dirty, you're going to feel bad about the neighborhood.
거리에 쓰레기가 많고 더러우면 그 동네나 지역 사회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갖게 됩니다. 치안도 좋지 않을 거란 생각을 갖게 되죠.
뿐만 아니라 플로깅은 워싱턴 DC가 야심차게 진행 중인 운동 장려 캠페인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Fit DC is Mayor Bowser's initiative to get DC back.
Fit DC라고 해서 워싱턴 시장실에서 추진 중인 운동 장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DC를 다시 미국에서 가장 운동을 많이 하는 건강한 도시로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이런 운동 캠페인에 부응하면서 도시까지 깨끗하게 가꿀 수 있으니 플로깅은 그야말로 일석이조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데이나 앨런 씨는 플로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바닥에 버릴 때 한 번만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돌아보면 골목마다 휴지통이 다 있거든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는 것,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We didn't change the world, but we made it just a little bit better than it was.
플로깅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런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또 동참함으로써 조금 더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내년 개장을 앞둔 자유의 여신상 박물관.
미국을 보여주는 책자나 엽서 등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횃불을 든 거대한 여성 동상인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미국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며 프랑스가 선물한 자유의 여신상은 1876년 10월에 완공됐는데요. 이후 자유와 희망의 상징이 됐죠. 자유의 여신상은 매년 4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뉴욕 최고의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현재 새로운 자유의 여신상 박물관 공사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1892년 미국 정부는 자유의 여신상 바로 옆에 위치한 앨리스 섬에 이민구 건물을 세웠습니다. 1954년 문을 닫을 때까지 1,200만 명의 이민자 입국 심사를 바로 이곳에서 했는데요. 미국을 찾은 이민자들을 제일 먼저 반겼던 것이 바로 자유의 여신상이었습니다. 이민자들에게 자유의 땅을 밟았다는 희망을 줬던 자유의 여신상은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디자인 시공업자인 니콜라스 게리슨 씨는 처음 공사를 하러 왔을 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When we first came on the island, we were moved. We literally saw people.
공사를 위해서 처음 리버티 섬에 왔을 때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게 됐죠. 그러면서 이 섬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성스러운 장소인지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현재 한 해 자유의 여신상을 방문하는 사람은 450만 명에 가깝지만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자유의 여신상 발 아래 위치한 박물관을 입장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 방문객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박물관과 공원이 개장하면 자유의 여신상을 찾은 사람 모두 박물관을 찾아 역사적 발자취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물관 시공회사 수석 디자이너인 에드윈 슬로스버그 씨는 머릿속으로 이런 공간을 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박물관을 통해 자유의 여신상의 의미, 즉 우리에겐 자유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자유의 여신상을 찾은 관광객들은 자유의 여신상을 보며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았는데요. 코스타리카에서 온 관광객은 미국 땅을 밟은 이민자들이 평등과 박애를 위해 싸운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롭게 문을 열 박물관은 93m에 달하는 자유의 여신상을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관을 비롯해 최초의 자유의 여신상에 설치됐던 횃불도 전시되는데요. 여신상이 처음 세워질 당시에는 등대 역할을 하기 위해 횃불에 조명이 설치돼 있었는데 1980년대에 철거됐죠. 디자인 시공을 책임진 니콜라스 게레슨 씨는 박물관이 밝은 미래를 꿈꾸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박물관이 미래를 지향하는 공간이 됐으면 합니다. 목적 그 자체로 영감을 주는 공간이자 자유의 여신상과 더불어 미국의 새로운 상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400제곱미터 규모의 자유의 여신상 박물관은 내년 5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주간 코너 뉴스톡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 play hard to get 인데요. 대화 한번 들어보시죠.
It's clear that their strategy is to play hard to get in the hope that they can get a better deal by dealing directly with President Trump.
북한의 분명한 전략은 회담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유리한 합의를 맺으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play는 놀다가 아닌 무언가인 척하다,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Play hard to get는 협상이나 교섭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어렵게 굴다, 즉 애타게 만들다라는 뜻인데요. 밀당, 밀고 당기기 하다라는 말이 있죠. 같은 맥락입니다.
It's clear that their strategy is to play hard to get in the hope that they can get a better deal by dealing directly with Trump.
북한의 전략은 어렵게 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상으로 유리한 합의를 맺으려는 게 분명합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If they try that again, however, President Trump will come to realize that he's been played.
만일 북한이 그 방법을 또 시도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당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been played 라는 표현이 나오죠. 당하다, 속다라는 뜻입니다.
If they try that again, however, President Trump will come to realize that he's been played.
만일 북한이 그런 방법을 또 시도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속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It's clear that their strategy is to play hard to get in the hope that they can get a better deal by dealing directly with President Trump.
북한의 분명한 전략은 회담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유리한 합의를 맺으려는 것입니다.
If they try that again, however, President Trump will come to realize that he's been played.
만일 북한이 그 방법을 또 시도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당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 뉴스톡에서 play hard to get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바비 골즈보로의 허니, 사랑하는 당신 전해드리며 전 이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ee the tree, how big it's grown, but friend, it hasn't been too long. It wasn't big. I laughed at her and she got mad. The first day that she planted it was just a twig. Then the first snow came and she ran out to brush the snow away so it wouldn't die. Came running in, all excited, slipped and almost hurt herself, and I laughed till I cried. She was always young at heart, kinda dumb and kinda smart, and I loved her so. And I surprised her with a puppy, kept me up all Christmas Eve, 2 years ago. And it would sure embarrass her when I came in from working late, 'cause I would know that she'd been sitting there and crying over some sad and silly late, late show. And honey, I miss you, and I'm being good, and I'd love to be with you if only I could. She wrecked the car and she was sad and so afraid that I'd be mad, but what the heck. Though I pretended hard to be, guess you could say she saw through me and hugged my neck. I came home unexpectedly and caught her crying needlessly in the middle of the day. And it was in the early spring when flowers bloom and robins sing, she went away. And honey, I miss you.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7년 12월 3일 오늘 남아공화국의 수도 케이프타운의 한 병원에서 세계 최초로 심장 이식 수술이 성공리에 행해졌습니다.
Medical history is made at this hospital where the world's first heart transplant patient Louis Washkansky continues to improve.
이날 수술은 외사 상태에 빠져있던 한 여성의 심장을 55세 남성에게 이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술을 이끈 사람은 남아프리카의 외과 의사 크리스천 바나드였습니다. 케이프타운 의대 출신으로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심장 수술을 연구한 바나드는 수년에 걸쳐 동물의 장기 이식 실험을 해오다가 드디어 1967년 오늘 30여 명의 외과 의료진과 함께 환자인 루이스 워시 칸스키에게 심장 이식 수술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의료진은 약 5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마침내 심장을 이식했지만 처음 몇 초간은 심장이 뛰질 않았습니다. 이에 의료진이 전기 충격을 가하자 그제서야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을 이식받은 워시 칸스키 씨는 12일 후 돌아다닐 정도로 회복됐지만 그로부터 6일 후 이식 거부 반응으로 사망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오늘 전 세계 125개 나라 정부 대표들과 관계자들이 캐나다 오타와에 모여 역사적인 대인 지뢰 금지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Committed bunch of international activists received the Nobel Peace Prize for their campaign to have landmines banned worldwide.
협약의 핵심은 극히 제한된 목적을 제외한 대인 지뢰의 사용과 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4년 내에 보유한 모든 지뢰를 제거하는 한편 매설되어 있는 지뢰는 10년 안에 모두 제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서명식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국제 지뢰 금지 운동의 조디 윌리엄스 대표와 휠체어에 탄 지뢰 피해자들이 참석해 각국 대표들이 서명하는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이 회의에서 한국은 남북이 대치하는 한반도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비무장지대의 지뢰는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인 지뢰 금지 협약은 1999년 3월 65개 나라가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이 완료됨으로써 발효됩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등은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